주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이제 그 구원을 땅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베드로를 비롯한 과거,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돌아와 있는 택했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고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조금은 자신을 잃고 과거의 자신들의 삶에 그대로 돌아가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말미를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확인한 그리고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같은 원리에서 역시 요한복음 말미에서는 자신들의 과거에 돌아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동일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과거 자신이 자라고 먹고 살던 갈릴리에 돌아간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께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물과 자기 부모를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확신에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뒤로 쳐져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이 베드로의 답변 뒤에다가 내 양을 먹이라든가 내 양을 치라는 그런 내용들은 다루지 않을 것이고 다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세 번의 사랑의 확인을 생각하고 확인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을 하려 듭니다. 아내도 어찌 보면 남편에게 당신 나 사랑해? 또 젊은 부부들은 그렇죠. 자기나 사랑하는 거야?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는 사랑을 확인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신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일단은 베드로에게 예전과 같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이 다름은 이 세 번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 보는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과 거기에 드리는 답변인 베드로의 말이 다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랑에 관한 네 가지 용어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다 나타나지 않지만은 첫째는 성경에 나타나는 대로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에 대한 사랑을 묘사하기를 아가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베드로가 답변하고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시는 사랑이 뭡니까? 필로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것들을 이 필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에로스라는 거지요. 성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인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또 동물이 새끼를 위하는 그런 사랑을 묘사하기를 스토르게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명사형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지만 성경에 역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가파스메. 근데 베드로의 답변은 필로세. 아가포세 이렇게 해야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답변에 맞는데 필로세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사랑과 우리 각자의 사랑이 다름을 보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 했으면 아가포세 해야 되는데 왜 필로세 하느냐 이거죠. 각자는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사랑이거나 바라시는 대로가 아닌 자신 나름대로의 사랑의 방식을 마련해 놓고 오로지 자신의 방법대로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영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더러 고백하기도 하는데요. 주님은 그러한 것에 속으실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자세에 만족하시지도 않으실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아가파오,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에 주님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느냐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림 같이 너희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좀 이야기가 옆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성경은 믿음이 결실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네 가지 그 씨가 떨어지는 비유, 길가라든가 또는 바위 위라든가 가시덤불 아래라든가 옥토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분명히 농부로 비유합니다. 특히 바울 서신의 이런 부분을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농부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보다는 바로 식물 자체, 곡식이나 과목, 과일나무로 비유하는 것들을 더러 봅니다. 마치 농사에 비유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많은 자연재해와 어려움으로 이삭이 나올 때까지 잘 자라다가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충실한 이삭이 나왔어도 병이 들어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비유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비교하는 그런 말씀들을 더러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연적인 태풍이나 폭우는 대개 과일이 맺어서 열매가 자라가는 시기, 어떤 때입니까? 추석까지 요즘의 시기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땡볕을 견디면서 갖고는 그 과일들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 농부들은 땅을 치게 되는데 다 익어가던 과일이 떨어져 버리는, 그래서 상하는 그런 과목을 보는 농부의 심정은 신앙의 결실기에까지 가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고 주님께서도 역시 낙과를 보는 농부의 탄식하는 마음과 같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과목과 신앙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그 재해, 태풍이 과목이 자랄 때건 열매가 있기 바로 전이건 마찬가지로 자연 식물들에게, 과일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곡식을, 과일을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들이기까지 언제나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연의 과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연적인 과목과 신앙의 사람과의 차이는 무생물인 과목은 위기를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버리지만, 그래서 농부들은 탄식하지만 신앙의 사람은 태풍과 같이 폭우와 같은 환경을 만나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자연적인 사람으로는 역시 불가능하지만 거듭난 사람들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인생의 폭우와 태풍과 같은 악조건에서 결실하게 하시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 당연히 맺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확인을 매 순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적당한 햇빛과 물이 있는 평안한 시기이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치는 시기이건, 주님의 이러한 사랑의 확인에 의해서 우리의 마지막 시간까지 천국이 영생의 열매로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오늘 이 말씀을 진행해 가면서 이 질문에 역시 합당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자기의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려고 밤새껏 고생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미 아침을 준비하시고 식사를 대접한 후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도 역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 번씩이나 질문에 그냥 베드로야 아니면 히브리 말로 시몬아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세 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으세요. 왜 시몬이나 베드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는 겁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근본적인 베드로의 자세를 묻고 계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첫 번째 15절에서 예수님께 물으시는 말씀은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르시는 겁니다. 주님은 애인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 사랑해 드리면 될까요? 주님은 만족지 않으십니다. 그들보다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비교될 수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만족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만한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하실 수 있죠. 우리는 자식을 지금까지 키웠다는 것 때문에 야 이 녀석아 내가 어떻게 하지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그러느냐? 우리 사람 보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창세전부터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구세주를 준비하시고 때가 참에 여자에게 사람의 몸으로 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기까지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자식만도 못하고 내 남편만도 못하고 그런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아가파스메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가파스메 플레이온 투톤 이 플레이온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더 많은 또는 대부분 더욱 뛰어난 매우 많은 더 큰 부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한다면 너는 더 많은 부분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삶의 대부분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더욱 뛰어난 너의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매우 많은 사랑을 내게 주고 있느냐? 더 큰 부분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예요. 이 표현이 마태복음 12장 14절 하반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플레이온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주님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뭡니까? 여기서 직접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사람들보다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옆에 남편이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마음에 답변하시길 바라요. 진정으로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만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내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은행보다도 주님은 우리의 귀한 분이시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도 비교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것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너가 가진 어떤 물질이나 귀한 가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가진 직장의 높은 상사, 지금 뺏길까봐 아니면 명퇴될까봐 고민하고 있는 그 직장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지금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기 위해서 넣고 있는 그 통장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너가 가진 귀한 것 중에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합당한 답변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모든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의미 속엔 뭐겠습니까? 명예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지는 명예,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지 그 명예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 명예를 빼앗기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런 부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에 두려울 뿐입니다. 우리는 명예를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한 명예, 그보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희생을 치르고야 우리에게 이 명예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평생 살면서 가지는 명예, 그것을 지켜가는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 때문에 베드로는 아가포세라는 답변보다도 필로세, 이런 답변을 아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 내가 세상에서 가졌다고 생각하는 최상의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이 답변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의 말씀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랬어요. 두 번째 부분은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한다면 두 번째 이 16절의 내용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느냐 진실로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물론 세 번이나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기가 죽죠. 그리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은 정말 사랑합니까? 묻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예, 제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과거의 모든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물불을 몰랐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했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내가 주님을 아가포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로세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지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용기는 바른 용기보다는 혈육에서 비롯된 허영심이었다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만용이었다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 이후에 비로소 진정한 하늘의 용기를 가지고 성령과 더불어 예수 기도를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최근에 그리고 많은 사람에 읽히려고 하는 성경들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영문들은 Do you truly love me? NIV에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Living Bible은 Do you really love me? 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사랑이 진실이냐 하는 것은 적어도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부모 자식간의 사랑도 확인되는 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일평생에 관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의 확인은 영혼의 생명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의 말을 들으려 애쓰는 것처럼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적어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시간에 좀 더 적극적이고 주님께서 보실 때에도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려고 애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얼마나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단장을 하면서 거울을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만나러 나옴에 있어서 몸과 마음, 보이는 외관뿐만 아니라 자세를 가지고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서 아마 귀를 기울일 것이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까? 거기에 온 마음을 집중하지 않겠는가? 제가 늘 믿음은 남녀간의 연애 감정보다도 더 강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베드로에게처럼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진실이냐 사실이냐 물으실 때 이 질문에도 함께 합당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17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어찌 보면 표면적으로는 주님께서 계속 필로세 하고 답변하는 그 베드로의 답변과 같은 용어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질문하시는 물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십니다만 이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겸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의 이 의미의 하나를 더해서 그러면 정말 필레이스메 물으시는 주님 그 의도가 뭐겠는가? 사실 희생적인 사랑으로 주님 자신을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은 거기에 우정이나 제자로서의 사랑으로 답변하는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는 그 답변과 같은 질문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필레이스메 헬라어로 그러는 거지요. 자 여기에 베드로는 어쩌면 여태껏 해왔던 필로세 그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친구 간의 사랑이고 주님께서 일찍이 같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렇게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하겠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필레이스메 그냥 우정적인 어떤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너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목숨 바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많은 전례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전은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각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을 이미 들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는 물음이심을 연결된 내용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19절이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랬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던 대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수라는 완전한 친구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또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세상 속에 많은 수많은 친구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이런 어떤 역할과 죽음을 겪을 것인가도 이미 내다보시고 아직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여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으로 과거에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덤벙대는 베드로에게 인간적인 교만이나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확인은 세 번씩이나 물으시는 이 질문은 그날 베드로에게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질문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사실 우리 각자가 신앙에 뒤처져 있을 때도 오셔서 확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멀어져 있을 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너 주위의 사람들보다도 너가 가진 가장 귀한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고. 아니 너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쳐서 나를 사랑하겠는가고. 주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오늘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질문을 주실 때 베드로처럼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 것은 기회요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바라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답변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